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일날 금요 철야 이렇게 계속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보는 것은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델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또 그들의 말씀,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신실하게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깊이 아셔야 될 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해결됐다고 얘기할 때,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죄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정죄하는 정죄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져야 될그 책임, 아니면 죄 때문에 받아야 될그 대가, 요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지,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죄성은 있지만, 정죄가 없고, 그 다음에 죄책, 죄 때문에 받을 여러 가지 책임감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항상 후퇴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세상 가운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싸움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 분명히 복음이 좋아서 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꾸 다운되거나, 어느 순간 점점 식어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 본성이 그렇고,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그렇고,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있으면 우리는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예, 썰물 때 있는, 머물러 있는 배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다, 죄성이 남아있다, 요거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그냥 여전히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마음이 냉랭해지는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분들입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하고 비교해 볼때 어떤 지적인,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요. 지적인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의지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분들이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1이면 그분들은 100과 1000을 가지고 있고 만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믿은 그 상태에 머물리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냐?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으로 있는 자는 더 부유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해두 해가 아니라 적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 신앙이 잘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죄로 향해서 회귀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익숙한 존재입니다. 이미 사단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스프링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금방금방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인지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성령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갈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분 손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단이든지 의지든지 은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는 것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분이 그런 뜻이구나라고 전혀 처음 들었던 말씀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명한 명이 우리 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정말로 마음으로 깊이 받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인도를 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욕심나지 않지만 이렇게 영적인 부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항상 이 선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별로, 그냥 뭐 욕심이 별로 안 나요.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저게 없어서 너무 힘들다. 나는 저걸 꼭 가지고 싶다.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래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별로 없는데, 주의 일을 하는 거, 주님을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욕심이 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그런 거예요. 여길 봐도 종교, 저길 봐도 종교, 이렇게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딱 멈춰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채찍질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보자는 거죠, 객관적으로. 죄성이 남아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계속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쳐서 복종한다는 표현,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이게 그냥 뭐 미사업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 면에서 훨씬 탁월했던 사도들이 더 많이 엎드리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뭐, 제9시 기도 시간이면,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게 사실은 그분들은 이제 기도 안 해도 될 수준인데, 우리하고 비교해보니까. 엄청 고차원적인 수준인데, 그분들이 더 앞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다. 나도 세계 나갔다 왔어요. 아니면 뭐, 사람들이 제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기다림이 주님의 재림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실상은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니까, 머물지 말고 계속,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계속 다른박질하고,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요. 이것에 집중해서 주를 향해서 뛰어갈 때가 사실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안주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행복한 것은 내 육신이 달아져라. 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막 힘이 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언제 가장 기뻤는가? 언제 가장 즐거웠는가? 다른 생각들이 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완전히 내가 장악되어져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뭐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고 뛰어들어 그때가 가장 행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신이 요구하는 반대로 머물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종이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을 쫓아갈 때, 오직 푯대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신 걸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나아갔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부분입니다. 그런 행복이 우리 모든 이 성도들 가운데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잘 못하고 있으니까 채찍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는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보자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능력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 받은 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고 또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 우리 손에 들려진 주의 복음을 인정하고 더 복음 앞에, 더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은혜에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것에 반응 보여졌을 때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어느 순간 불신앙이나 아니면 불순종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 거룩한 싸움에 내가 이제 주저앉기 시작하면 뒤로 물러나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저분들이 저런 고생을 했구나. 저 사람이 뛰어났구나. 이게 아니라 저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요걸 이제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한세 구절 정도를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 말씀을 드렸던 구절하고 똑같은 동일한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오늘은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제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성경 통해서 보시게 되겠지만 굉장히 바울에게 참으로 든든한 동력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0장에 이 언급한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웬만큼 마무리 짓고 아시아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을 이렇게 명단을 쭉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시아에서 머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밀레도까지 가고 나머지는 머물고요. 예루살렘까지 갔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리스다고와 그다음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시아와 예루살렘까지 간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갇혀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각 교회, 각 지역의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그들로 가입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동역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비모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떤 인정받았던 교회 대표가 될 정도로 심지어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한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전체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의 역할, 평신도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요.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제자들 특별히 아리스다고와 이제 드로피모가 같이 갔는데요.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게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참 기도 많이 하는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바울 선생님, 그냥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한테. 그러고 나서 10절 보시면, 10절, 21장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또 이제 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전도자 빌립이 있어요. 그 전도자 빌립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집에 온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어떤 선지자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보가 바울에게서 띠를 취해가지고요, 자기 수족을 묶고 이제 하는 말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이 이띠 임자 누굽니까? 바울을 이렇게 묶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런 상황을 드로비무가 계속 듣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란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로비무는 쫓아갑니다. 그냥 교회의 대표다 이걸 떠나서 참 신실한 분이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뭐 사역이 뭐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역을 보고하고 그러면 환영을 하고 박수를 쳐줄 거고 상을 줄 거고 뭐 만약 이렇게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잡힌다.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너 따라갈 거냐라고 얘기할 때 드로비모가 묵묵하게 따라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기가 막힌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후반절에 가면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는 걸 제가 말로써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크게 이제 형성이 됐어요. 네, 형성이 돼서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그동안 사역했던 것들을 보고하니까 이그 교회 장로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장로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하다가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 너에 대한 소문이 안 좋더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우려하더라. 뭘 우려하냐면 네가 율법을 펴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한다고 우려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네가 율법을 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좀 보여줘라. 그래서 여기 한 4명 정도 있는데 얘네들한테 결례를 예를 들면 이제 막 믿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할례를 하는데 그 할례를 네가 데려가서 성전 안에서 이제 보여줘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이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님을 이제 믿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중에 7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자, 여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지역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온 겁니다. 이 아시아에 어떤 땅이 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아 안에.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펼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잠시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9장 10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두란노 서원에서 한 얘기인데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어떤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어느 개념이 될까요? 큰 권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의 엄청난 성경의 역사가 바울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심히 불편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심히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왔는데 성전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이 사람들의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린 거죠. 응? 저놈이 우리 유대교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폐하는 율법을 폐하고 기독교 이단의 수괴가 지금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막 흥분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 뭐 이렇게 혐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뭐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튼 바울을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핑계 대기를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핑계 대는 게 뭐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성전에는요, 이 뜰이 한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침범을 하면, 예,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 말고, 유대인들이 올수 있는 곳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왜 그런 이유를 대냐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이제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볼게요. 드로비모가 에베소 출신입니다. 에베소 사람입니다. 29절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그러니까 에베소의 출신이고요. 그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두라누 소원을 통해서 아시아, 에베소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드로비모가 지금 에베소 교회 대표, 아시아 교회 대표로 올 정도로 사실은 이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심지어 유대인들도 드로비모를 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드로비모가 에베소 지역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유명하지만 그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볼 때도 저 기독교인의 대표, 에베소의 대표죠. 드로비모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성전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 시내에 바울하고 드로비모가 같이 돌아다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시내에서 본 거예요. 그래놓고 성전에서 이제 바울을 봤을 때 야, 전부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와서 도와라. 다 와봐라. 이래 불러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놈이, 이 나쁜 놈이, 우리를 비난하고, 율법을 비난하고, 그런 놈인데, 헬라인까지 성전에 들였다. 헬라인을 성전에 들인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한테는 큰 충격적인, 소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전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성전을 비난하는, 비방하는, 모욕하는,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러니까 드로비모는 졸지에, 자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는 원인을 제공해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전에는 뭐라고, 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때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때까지 바울을 계속 두들겨 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잡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로마에 호송하게 되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 잡히게 된 계기가 결정적으로 누구 때문이냐면 드로비모 자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이제 무고한 원인이 된 거죠. 바울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지. 물론 유대인들이 이제 핑계를 대고 잘못된 어떤 그것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그런 일을 일으켰잖아요. 여하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드로비모가 교회 지도자였던 역할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과 밖에서 다 알려질 정도였던 역할이었다는 것이며, 사실 사도 바울이 죽으려고 감옥에 갇히려고 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뒤에서 수종들였던 인물이 드로비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드로비모 가 언급되는 곳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옆에 에라스도도 없고 드로비모도 없으니까 너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드로비모는 거의 디모데 같은 수준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드로비모라고 하는 언급은 딱요세 군데 구절에서만 나옵니다. 딱이세 군데 구절에서만 나오는데, 근데 지금 드로비모를 좀 잠시 살펴보면,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에 보면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칭찬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사실 드로비모가 그렇다는 거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겼던 그의 최후의 어떤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AD 67년경에 쓰셨거든요. 순교 바로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 통해서 에베소의 어떤 사역이 일어나서 그때 만약에 드로비모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쫓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상으로 따지면 15년 정도 되는 15년을 아주 일관되게 충성되게 사도 바울을 보았다가 지금 더 이상 병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지금 밀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에도 불구하고 그 병들기까지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바로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을 계속 도우면서 사역했던 인물이 드로비모입니다. 귀하죠. 근데 학자들의 얘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드로피모라고 하는 단어가 딱세 군데 나오는데요. 언급되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도. 사도 바울이 디도와 무명의 어떤 한 형제를 같이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형제. 고린도후서 8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누군지 모릅니다.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와 그 형제를 보냅니다. 누군지를 설명 안 합니다. 그 형제를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형제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형제고 또이 형제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 그에게 연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인물을 드로빔으로 봅니다. 참 귀한 자라는 거죠.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로디모가 정말로 몸이 이렇게 그냥 아픈 게 아니겠죠. 어느 정도 아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몸이 부서져라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계복음화를 섬기는데 주의 종저 바울을 돕고 섬기는 부분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은희 축으로 갈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가고 여러 교회 칭찬을 받고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고 또 지금은 고린도 교회 가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로해주고 고린도 후서를 들고 가는 역할을 디도하고 같이 했던 인물이 드로빈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요라고 자세한 얘기는 많지 않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유명한 사람 몇 명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유명한 사람 몇 명이 모든 것을 한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아주 짧게 드러나지만 정말 굵직굵직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드로비모가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거의 모르잖아요. 이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바울 사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드로비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가슴에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가슴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 너무 귀한 친구인데 지금 아파서 할수 없이 밀레도에 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 절절함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영혼의 사역을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선택해서 아니면 또 바울이 선택해서 동역의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순교하는 그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보장된 게 있다면 핍박이 보장된 바로 그 시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스스로 속지 않고 자기의 죄성에 속지 않고 자기의 사악한 어리석은 생각에 그의 감정에 속지 않고 딱 복음으로 준비돼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뼈가 부서져라 그 일을 쭉 감당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는 지금 병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나갔다 이게 아니잖아요. 병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사도 바울과 지금 소통하는 겁니다. 밀레도에서 어떻게 살겠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와 복음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이게 쭉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주와 복음에서 살수 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자만 주와 복음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 이 길을 걷습니다. 근데 이 길은 짧게 걷다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걷다가 잠시 자기를 위해서 멈출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제자들의 삶, 예수님께 부르받은 사도들의 삶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끝까지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갔던 힘이 없으면 걸을 수 없고 은혜 없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줄 알고 이걸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될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은혜에 사모하며 또 일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함께 동역하고 또 자기 위치를 깨닫고 그 일들을 섬겨내는 것이죠. 이런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한테 많은 메시지가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드로비모가 이 땅에서 뭘 바랬겠습니까? 인기를 바랬겠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바랬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 중에서 한 자리 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시대도 몰랐고 우리도 지금 모르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 적어도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뭔가 드로비모가 뭘 원했겠냐? 뭐 눈에 보시면 알겠, 이분이 육신적인 것을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시종일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렸던 유정한 분이다. 이런 분들이 세계복음화의 기둥 같은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 인물들을 찾고 인물들하고 나누는 인물들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말 신실한 자라 우리는 서야 되겠고, 예.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우리의 자아를 정확하게 깨닫고, 머물러 있지 않고, 타협하지 말고, 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병들었다는 걸 알고, 안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세상 기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지 말고. 예. 전부 그런 게 은혜롭지 못한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마음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에 인생들이지 못하고, 가십거리에 계속 넘어지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드로비모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와, 이 사람이 저랬다더라. 저 사람이 저랬다더라. 저 장로가 이랬다더라. 저 권사가 그랬다더라. 이 목사가 그랬다더라. 우리 목사님 이랬다더라.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단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절묘한 속삭임이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의 죄성, 타락한 본성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사로잡혀서 막그 얘기한 게막 힘이 나고 즐겁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가라앉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시오.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죄성은, 우리의 죄성, 우리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했을 때, 없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억누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계속 밟는 작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인 거죠. 갑자기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고 죄된 생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뒤로 계속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탈탈 털고 일어나서 계속 뚜벅뚜벅 믿음으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계속 뭐, 이렇게, 시속으로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로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명한명 영적으로 깨어진 은혜가 있고, 성장하는, 성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냉랭함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뎌지는 마음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거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튕겨져 나온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하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예,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닌지. 그게 꼭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 현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작은 역사가 내가 주와 동행하게 됐을 때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내 주위가 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네. 왜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못 느끼겠냐?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지. 없다고 하면 정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가 내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우린 종교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종교요. 왜 그러냐?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주의 손을 잡고 그분과 행복한 걸음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주위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 아닙니다. 그래서 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나아가서 이 땅에 드로비모 같은 이름 없지만 유명하진 않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하였던 그런 일꾼이며 세계 최고였던 세계복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됐던 그런 제자들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드로비모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교회 칭찬을 받고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동역하는 자며 어려울 때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부름받았을 그때부터 쉼없이 달려가며 혹여 몸이 상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던 드로비모가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전체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거룩한 싸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